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그 12장 앞부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북쪽과 남쪽으로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봤죠. 할아버지가 너무 위대하고 아버지도 참 지혜롭고 훌륭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선친들 다음에 참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데 가서 더 잘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너무 훌륭하니까 참 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나. 근데 이미 분위기가 백성들 민심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난주에 어디를 갑니까? 세겜에 가죠.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됐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친구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좋은 시절에 지냈던 그 친구들 어려운 거 모르고 남 힘들게 사는 거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귀족 출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그냥 우습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는 내 손가락만도 못하다 이럴 정도로 아주 방자하게 더 엄한 정책을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 때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의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가 그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남쪽 그 두 지파가 이제 솔로몬 누구예요? 르호보암 쪽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리석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막으시죠. 근데 오늘은 그 르호보암의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어떻게 정말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은 이미 후대의 기자들이 앞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역사를 교훈하겠다, 다음 세대들에서 교훈하겠다고 쓴 이게 역사서죠. 그러면서 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나.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가 솔로몬이었다면 그 뿌리가 싹시 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띄어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뒷부분을 따로 봅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처음 왔을 때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렸던 그 처음 이주 와서 무서울 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땅이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건축하고 살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공동체였어요? 그래도 신앙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디 중심으로 섬긴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겨도 마음에 늘 남아 있었던 큰 중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런 신앙심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래도 성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 뭐 신앙생활을 잘 하진 않았어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절기는 어디 가서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하고 훗날 여기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딘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미리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이게 뭐 짓고 뭘 해도 별 볼 일 없고 거긴 성전도 좋고 또 뭐도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좋고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고 도시가 번듯하면 어디에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겠어요? 그게 거기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거길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게 찬밥 신세가 되고 아 여기가 진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지파가 있어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래도 이게 흔들리지 잘 않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거 뭐예요? 2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의 말로는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어떤 악한 동기를 품었다 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악한 어떤 동기를 품고 계획하고 이것은 혼자 계획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논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뭘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자. 그런데 몇 마리 만들자? 두 마리 만들자. 저기는 성전 하나인데 우린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었던 얘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랑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송아지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힘의 상징이 이상하게 소가 돼갖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런 게 내려와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씨름대회하고 1등하면 송아지 트로피 주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리고 이 소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선. 뉴욕 증권과 복판에 있습니다. 소 동상. 이렇게 형상 만들어서. 그쵸? 예? 거기를 상징해요. 이게 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때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부와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했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놓고 이제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북쪽에다가 여기 어디 단이랑 또 어디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봐서는 이게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거예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뭐 하는 게 훈련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가 익숙해졌어요. 많이 봐왔어요.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했어요. 산당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이 이젠 더 구체화되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식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냥 이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네 권력과 부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 악한 생각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누가 보실 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됐다.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누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솔로몬 때 하나님도 계셨지만 다른 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과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의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나 쇠나 돌 깎아서 만들잖아요. 이사야서 44장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요새 여러분들 그 매일성경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보실 거예요. 나무떼기 갖고 만들다가 뗄감도 했다가 잘라갖고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기도 했다가 고기 형상 고기를 갖고 섬겼다가 먹기도 했다가 돌 갖고 만들었다가 또 쳐버리기도 했다가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 아니냐 이거예요. 그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조롱하듯이 이사야서 44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 화되는 것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소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일도 시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아무리 잘 만든들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를 동물에다가 비유하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행했던 범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 훼손시키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가 또 31절에 보면 신당들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무나 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을 구별했고 그 자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신명기에도 보면 귀히 여기라 그랬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을까? 아마 믿음이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걸 따르지 않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추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아닌 그냥 네네네네 하고 말 잘 들었었던 정권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종교 행위를 할 만한 사람들을 야 이제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레위인 해라, 네가 제사 지내라, 괜찮아 그냥 했던 거 그 봐서 알지, 니들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하나님도 바꿨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수종 드는 사람들 다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범하게. 이게 사실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다 이거예요. 다 같다. 누가 해도 그만이지. 하기만 하면 되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선 또 뭘 바꾸는 거예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구별된 날들이 있었잖아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제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정한 날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재물을 구별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구별돼서 살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요? 이미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길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방법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통치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보통 백성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또 유다절개와 비슷하게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게 우리들이 속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그냥 보통, 보통이면 됐지 이런 사상. 그 다음에 아유 비슷한데 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적당히 대충하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대충하지.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정확해야 돼요. 반듯해야 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비슷하게 하면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면 안 되죠. 똑부러지게 해야 되죠. 반듯하게 제대로. 네? 똑바로 안 해서 야단치면 뭐 이만하면 됐는데 되게 잔소리하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야 이 비슷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뭐 이만하면 됐지요 하고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가 33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막가파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뭐 비슷하게 했다 보통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에 그러니까 악한 동기를 품게 됐고 사람들이랑 의논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악한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 섬겨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하고 유사하게 하고 아 이제 날짜도 바꿔서 뭐 비슷한 날 이때쯤 하면 되지. 섬기는 게 중요하죠. 언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한테 한다 그러면 되지. 소를 만들든 돌을 만들든 나무를 만들든 뭐 금장을 씌우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길 건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다? 죄다. 그게 악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기로 정하고 백성에게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이제 죄가 잉태해서 결과까지 나왔어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제사적 직분을 감당하고 아무 날에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자기들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만족했어요. 만족. 그리고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국가가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우상숭배 아주 포변적인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 여로보암을 따르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린 남쪽과 달라. 우리 북쪽은 앞으로 이게 새로운 법이야. 이게 새로운 질서야. 이게 우리의 정통성이야. 이제 새로운 건국 개념을 발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섬겼나.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섬겼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이렇게 가셔도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담고 있는가. 이 목사님이 어떤 신앙의 뿌리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시대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미국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설교들을 한다든지 함부로 안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비한 무슨 예언을 한다고 떠든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또 거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지 않아요. 무당한테 전보는 것과 유사한데 거기는 가기 싫고 혹시 그런 분들이 내 앞날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내가 이걸 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들 여기 시집을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해서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기도도 그걸 예언 기도라고 또 방자하게 말을 붙여갖고 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인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하고 패역한 거야.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건지.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는 대놓고는 못 다녀요, 또. 몰래 숨어서 다녀요. 그리고는 또 어떨 땐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빌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행위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을 한자가 참 잘 설명을 해줘요. 끝단자 다르리자. 똑같아요. 끝이 달라요. 끝이. 앞에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사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비슷한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요, 적당한 게 없죠. 진리는 그냥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예요. 나중에 비진리가 시간이 지나서 진리가 된다. 이런 건 다 가짜예요. 그냥 성경은 여기 누가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요, 왜곡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의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사본학적으로도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있고요. 진리 외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따른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적 진리, 기독교적 진리예요. 역사 속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진리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 역사 속으로 내려오는 큰 전통적 진리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는 게 교회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잘 알아야죠. 분별력 있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이게 해석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은혜를 입은 신학자들이 그걸 신학적으로 잘 규명해 줘야 되고 그게 쭉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신조,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세계관이 늘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편리하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단에게 왜 빠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서요? 아니요. 자기 욕심에 맞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고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영혼을 진짜 팔아먹는 것 같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진리가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정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고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근데 진리를 따라서 사는 길이 사실 이 시대에 넓고 평안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 길은 좁다, 협잡하다. 요즘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길이 좁다, 협잡하다.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가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것 같고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데 세상에 크고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짜죠. 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쪼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에덴 교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는 기쁨이 있고 그 길로 가는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그런 좀 희열과 소망이 이 말씀 안에서 늘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